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이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예, 전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만이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매일같이 보면은 조금 지겨울 텐데 이렇게 가끔 떨어져서 지내봐야 서로 고마운 줄도 알고 또 감사를 느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김병화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김병화라는 마을은 한국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 김병화라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 굉장한 농업의 발전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영웅 훈장을 받는 게 있는데 이 김병화라는 사람은 영웅의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제 일반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전체가 우리 성교회로 이제 성교하고 함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들 교회가 됐어요. 사실 외국인이 설교권이 없이 설교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이제 종교 허가를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받은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제 한참 발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발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서방 국가에서 너희 나라는 종교 탄압을 하는 나라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 허가를 이제 내주고 있는데 조건이 땅과 건물이 있는 곳은 이제 종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수도 타스켄트 거기 수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는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식으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바로 이 김병화 교회 한 50분 차를 타고 가야만 되는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어놓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그 젊은 그 청년들이 댄스를 준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바바방 하더니 전기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갔는데 화내요. 보니까 야 요즘은 휴대폰이 좋대요. 휴대폰 그 이렇게 전등 켜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몇 개 깔아놓으니까 은은하고 아주 고요하고 정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색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만은 한참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늘 빛 속에 있다 보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배워가면 또 성경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비춰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들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의 위치는 천차만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요. 언젠가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이 부친이 암에 걸리셨는데 모친이 부친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그만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혼자 지내시게 된 거죠. 할아버지 혼자 지내시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너무 두려우신 거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목사님을 뵈러 왔는데 앉자마자 이 부친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목사님 나는 혼자서 라면도 못 끓여 먹습니다. 목사님 웃으시면서 라면 끓이는 거 쉽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친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완고한 분이신데, 암이 걸려도 마음이 끄떡도 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모친이 곁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쿵 하고 무너지고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낮에는 대학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만나는 거죠. 또 CLF 모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CLF 모임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고 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마음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몇몇 분이 새로 오셨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몇 주째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앉혀놓고 교제를 하는데 세 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와 딸 모녀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박성수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분들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신 분들인데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복음 전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최용선 장로님이 그 멀리 떨어진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 들은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시켜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 제가 장로님께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그러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키르기스탄 지나도 왔는데 우즈베키스탄 가 있으니까 아니죠. 알마티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키르기스탄에서 태권도 총재를 만났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점심 먹고 바로 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직전에 만나서 잠깐 앉아서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태권도 총재 되는 그분이 자기 교회를 가지 않고 오늘 저희들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날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식사하고 이제 시청에 관계자들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했는데 하여튼 잠시도 저를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식사시간 이제 막 교제하면서 복음교제 들어갔는데 밥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또 먹어야 힘을 내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교제 들어가는데 식사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던 이야기는 마저 마무리를 해야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확인할 시간도 없이 왔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가서 첫날 저녁에 저 시골에 고려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가는 이제 시골 골목길로 딱 들어갔는데 마을에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저 앞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요. 왜냐고요? 양떼가 제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양떼가 지나가면서 이 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차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앞을 가로막나 했더니 목자가 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게 제 아내에게 이제 그 저 뭡니까 페스타임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야 여기 양떼가 이렇게 있다가 했더니.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잡아왔는데도 밥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2년 전만 해도 아니 1년 전만 해도 저 목사님요 우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다고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빅도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분 이제 고려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보면 신기해 죽겠다고 한대요. 옛날에 도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다니고 있나 너무너무 놀라워한다 하더라고요. 이 빅도르라는 목사님이 이 고려인 목사님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죄사함 책을 특허내줬는데 이 책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은 읽고 네 번은 읽었는데 야,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당뇨가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어려움이 좋은 것은 높아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데는 어려움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동생이 교회를 빼앗으려고 막 전 싸움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팍 꺾여가지고 낮아져 있으니까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이 제사함 책을 네 번 읽고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제사함 책을 가지고 성경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이단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싸워가면서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제가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말씀 다 마쳤는데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시면서 내가 네 번을 제사함 책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혼자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이 임하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놨더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시밭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옥토밭은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죄인이 되니까 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 무익한 자가 되니까 내가 악한 죄인의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심겨질 수 있는 옥토밭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두 분 목회자를 만났는데 한 분은 기독교 방송국 대표되는 목사님을 만났고 한 분은 썬데이 교회라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시라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대표되는 목사님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예. 썬데이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를 만나러 온 게 비즈니스로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의 박 목사님 설교를 좀 내보내고 싶습니다. 목사가 비즈니스맨으로 오니까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해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대 교회 목사님은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데 최근 1년 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서 전에는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회신도 없고 답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고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낮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해외를 얼마나 다니십니까? 예, 한 약 평균 한 달 절반은 해외 나가 있을걸요?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느냐고, 사모님이 뭐라 안 하느냐고, 우리 사모님은 뭐라 안 해요. 박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했더니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십니다. 한국에 초청을 했는데 내년에 시간을 내서 꼭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가졌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는 우리 도움이시라고 하시고 그는 우리 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주님은 그들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의 그런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든 종교인을 만나든 마음이 낮은 사람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100%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꾸만 따지고 막 주장하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12시에 점심 때 공항에 도착을 했어. 3시에 대사관에 약속이 돼 있어서 대사님을 뵈려 갔는데 저희들을 만나려고 들어온 얼굴 표정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야. 보통 손님이 왔으면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라도 주고받을 법한데 제가 앉아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명함을 내밀었는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러시아 담당이네요. 러시아 담당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 나라는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소련 연방 국가인데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도 제 명함 보고 꼬투리 잡는 사람 없었거든요. IIF 책자를 내밀었는데 여기 소련 연방 국가 중에 국기 하나도 없네요. 이분은 대화를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 나라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갔을 때 총장, 정부기관 사람들 모두가 이 나라는 꿈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사는 너무 당당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마음을 굳게 닫고 한마디도 들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씁쓸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차를 태워 내려오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은 저래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부끄러워할 거다. 알면 죄수로 할 거다. 정말 미안해 할 거다. 어느 날 그날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 여리고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여기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데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을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쫓을 수 있을 겁니다. 따돌려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삼대로 덮어서 숨겨준 그 두 정탐꾼과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내놓고 마음을 만난다는 거 서로 마음이 연결되고 흐른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 속에 일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건데 우리 마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마음도 기뻐지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은 기생이지만 지금 현재 그 마음에서 여리고 왕의 명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리고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리고 왕의 명을 무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져서 그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고 살 때가 많고 그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많고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여리고 왕의 명도 거역하고 무시하고 나아가는 걸 보면 분명한 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정확한 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주저주저하고 그냥 마음이 흐려져서 형편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느냐고 하면 그때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 흐려지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예.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또 흐려지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죄는 없어요? 그러면 또 흐려지잖아요. 분명한 마음의 말씀이 세워지고 확신이 서면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기도하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아참 의인이지 하고. 그러나 이제는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의인이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를 보고 믿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예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한 자기 생각 속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연약해도, 내가 볼 때 실수가 있어도, 내가 볼 때 부족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를 지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형편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생나합은 무엇 때문에 그가 여리고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딴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9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따라해보세요. 아노라. 자,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아는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알지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서 아는 거고, 정확하게 마음에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하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물으면 마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말이지 마음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이 발견돼서 뉘우쳐지는지 않는 걸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근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끌려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 표정을 읽어야 되고 마음을 읽는 것보다 사람 표정을 읽으니까 그 사람의 표정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저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아,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우리 목사님 얼굴 표정 보니까 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가 보다. 정확하게 아, 목사님 마음을 내가 알면 그 목사님의 표정이, 표현이 아니면 나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부드럽게 대하든 냉정하게 대하든 마음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면 그런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의식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자기 뜻에 맞으면 인정하고 따라와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사는 삶이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었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삶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동대구에서 예배당 공사를 할 때 예배당 공사를 하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자매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 큰 소리가 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 너무너무 감사한 게 큰 소리 난 적이 없고 현장에 일하는 형제들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와서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 자매는 어떻고 누구 자매는 어떤데 와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매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자매님 죄송한데요. 그래요. 그 자매 부족해요. 그 자매 문제 있어요. 연약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매 문제만 삼지 말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매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따질 게 많고 그러니까 주장할 게 많은 거예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죄인이었어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선한 게 없었어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일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살 거예요. 같은 마음이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매님이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서더라. 며칠 지났는데 한 자매님이 제게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다가와서 목사님 환한 얼굴로 다가왔는데 제 손 좀 보세요.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가 않는데요. 바깥 벽돌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실내에 커다란 블럭을 자매들이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쌌는데 손을 안 쓰다가 너무 무리하게 쓰니까 손 마디마디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통증이 와가지고 이걸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자매님 오늘 쉬세요. 쉬세요. 병원에 좀 다녀오세요. 저는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벌써 며칠 전부터 자미들의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전혀 내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 오늘 하루 쉬세요. 가서 병원에 좀 다녀오세요. 이 자매님 더 제 마음을 울리겠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집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고 현장에 들어가서 여전히 블럭을 쌓고 있는 그 자매님 마음을 보니까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저 자매님이 저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희생할 수 있는 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분이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기생나합이 정탐을 하러 온 살몬과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야기, 어쩜 이런 여자가 기생이 됐을까? 아,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마음이 이렇게 예쁜데,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 마음이 여리고라는 세상에서 떠나, 예? 약속의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로 그 마음이 옮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몬과 대화가 되는데 살몬이 왜 기생나합에게 빠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기생나합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이방 여자가 그리고 기생인데 세상에 이런 여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민강호 형제가 이번 주 장가 간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결혼하게 됐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하는데 저게 진담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음 생겼어요. 그건 정답이다. 그렇죠. 교회와 우리 마음이 연결돼서 주님과 마음이 연결돼 사는 동안 전에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싹 터오르고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전에는 감사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기쁨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행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행복을 몰랐으니까요. 전에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평안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내 마음의 행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에 주신 소망을,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내 마음에 만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생나합은 살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표를 얻었습니다. 살몬을 숨겨주고 그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주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데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 붉은 줄이 진실한 표가 되리라. 이 진실, 너 창 밖에 이 진실한 붉은 줄을 내어놓으면 그걸 보고 네 집안에 있는 가족들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나 네 집 밖에 나가면 죽을 거다. 제가 구원을 받고 기생나합의 집이 생명을 낳는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생나합의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생나합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가족들을 이끌어 오시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여동생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결혼해서 수원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아들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가족들이 많은데 며칠 전 저희 형님 조카가 전화가 왔어. 삼촌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번 거의 제가 거창이 있을 때 한번 다녀간 이후로는 저 집에 와본 적이 없는데 저희 그 형님 조카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고 싶고 막 좀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조카 며느리에게 스님이 그랬대요. 너 시아버지가 너한테 붙어 다닌다. 이 집안은 완전 무신론자 집안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조카가 갈등이 막 되는가 봐요. 그래도 삼촌이 목사니까 목사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기생나합의 집에 있을 때 기생나합의 집에 그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남은 구원 받아야 될 가족들이 많은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고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가족들을 구원하실 차례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저 가족들을 이끌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마음을 낮추는 일들을 주셔서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듯이 박 목사님이 그 부친이 모친을 잃고 나서 찾아왔는데 인간적으로는 모친을 잃은 게 섭섭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친을 데려가시면서 부친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에게 이끌리죠. 마음이 낮아져야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형제 자매들 삶 속에 어려움도 주고 문제를 주시는 것도 마음을 낮추시려고, 마음을 비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려온 창의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사라면 네가 우리로 세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두 사람의 정탐꾼은 이제 살모는 나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으면 이제 그에게 진실한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붉은 줄을 어디에 매달아 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죠?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받으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의 선한 것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갑니까? 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이번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크게 여기고 대하나. 뭐 때문이겠어요? 저는 알아요. 제 이름 석자 대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요.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렵다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카자흐스탄에 음대를 갔는데, 어떻게 이번엔 제가 뭐 음대 가려고 간 게 아닌데 음악대학교를 두 군데나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총장, 부총장님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 샘플 강의를 하는데 30분, 40분 걸려요. 샘플 강의 하는데도. 그래서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샘플 강의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제가 강연을 준비해왔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아, 예, 하시죠. 그럼 그때부터 제 시간이에요. 뭐 마음껏 하죠. 뭐 하라 그랬으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분들 마음을 끌고 다녀요.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 마음이 막 끌려오는 거 보면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 오늘 15분 시간밖에 없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공문만 받고 딱 그 본 건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협력을 하겠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고. 첫 번째, 특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이제 확대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교수님 말이 맞네요. 제가 거기 가면 교수가 되면 그래서 특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자료 주시고 강연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책정해서 예, 공문 넣으십시오. 제일 기가 쫑긋 서는 게 강연비 얼마, 이게 기가 쫑긋 서더라. 그래서 세게 좀 부르려고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강사비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면 각 대학마다 이제 강사비 받고 강연하려고 그래요. 키르기스탄 갔는데 청소년부 차관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샘플 강연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다 듣고 나더니 그 장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장관님은 대통령 호출로 갔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야, 대통령 호출로 내 위에 상관이 간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안 그랬으면 내가 여러분들 못 만나잖아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네. 청소년 센터가 많습니다. 장소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모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쉽게 못 들어요. 어디 가도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으로 반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포럼을 했는데 고련희 협회장님이 질문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질문 받을 때 제일 긴장돼요.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입이 내 입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련 저분이 이제 협회장 옆에 계신 분이 부회장인데 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장소도 준비할 수 있고 학생들도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이런 분은 진짜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며칠 날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저는. 저들 바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싱가폴 대학을 갔어요. 그 싱가폴 대학을 갔는데 이 여자분이 부총장이고 실무를 하고 있고 허름한 잠바를 입고 있는 분은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 대학 총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이 부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 강연을 들으시고 거기 제1부총장도 있고 했는데 제가 강연을 들으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교육자 포럼도 합시다. 세미나도 합시다. 캠프도 합시다. 캠프는 당장 하면 됩니다. 자,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당장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개 대학을 다녔는데 석유가스대학을 갔어요. 석유가스대학을 갔는데 저 총장님은 얼마나 전투적인지 적극적이신지 저를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는 벌써 다른 대학 만나려고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늦었는데 2분만 시간 주세요. 그런다고 무슨 문제 생길 거 아니죠? 그 2분 드렸는데 20분을 또 끌었어요. 제 손을 잡고 데리고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 구경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이 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여러분이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안전모까지 씌워주더라고요. 석유 유전온 것도 아닌데 그 이제 그 기념이라 하면서 이것은 딱 씌워주더니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아예 제 손을 잡고 끌고 다녀요. 마지막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우크라이나 사회정책부 일일 트레이닝, 마인드 트레이닝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이제 국장이 우리 형제 새 엄마라고 하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주고 돕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기금을 받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저게 이제 한 30여 명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에요. 사회정책부 이제 근무자들인데 저기에 이제 위에 이제 고위 간부들이 세 명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 강사님의 강의를 세 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는 문화 페스티벌 할 때 들었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들었고 오늘 세 번째 듣는데 우리는 이 단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 같대요. 근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라는 여기에 갔는데 이 행사가 사회정책부 강당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주는 대학교라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부총장이 나와서 저를 맞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보고를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유기 목사님 옆에 있는 저분이 제1부총장이에요. 저를 만나러 와서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정책부 강연 때문에 오셨는데 다음에는 우리 교수들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시고 저희들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박사학위 수여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막 기가 의심이 됐어요. 나는 이 학교가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인지도 모르고 내가 박사학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박사학위를 준다 하는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예. 거기야 뭐 관두시지 마시지 하고 뭐 준다는데 받아야죠.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신기한 거예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내가 뭔데 저분들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나를 저분들에게 소개해 준 적도 없고 나를 보여준 적도 없고 내 강연을 들은 적도 없는 분들이 와서 제게 그렇게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여튼 이야기하려면 너무 사연이 많아가지고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일정이 또 많아가지고 빨리 마쳐야 되는데 또 시간이 늦어졌네. 그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아동문제 대통령 정권 대표를 만났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저희 강연을 들으셔 너무 좋아하시고 영부인이 임산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화요일 날 그 대통령 부부가 지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미국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 부부도 미국가 있는데 영부인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우리 보고를 한 거죠. 그 영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나오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오후에 5시에 이분들을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목사입니다 하고 밝히고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세워져야만 복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야, 이분 복음만 들으면 구원 받겠더라고. 한국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 나라가 한국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애견마들 활동하는 자료 쫙 보여주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애견마들 애기 없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저는 일할 준비 다 됐습니다. 가시면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가야 될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오십시오. 다 마쳤는데 두 분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부 관계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끝내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들이 반기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함께 하려고 하고 참 이제 중앙아시아 다 얻었다는 마음이 들고 우크라이나도 다 얻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는 기생 나합의 집에서 시작됐고 기생 나합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는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생나합과 같이 하나님이 기생나합을 통해 역사하시듯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마이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자, 두 번째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눈보다에게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십시오. 행위도 보지 마십시오. 형편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만 믿으십시오.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생나비 마음에 이제는 여리고는 끝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분명하게 발라졌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